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도대체 복음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무슨 피를 나누는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닌데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때로는 그를 위하여 눈물을 쏟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겠습니까? 걸핏하면은 이해관계로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무슨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애를 태우고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으면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의 일행,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 실루아노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삶의 모습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풀리고 죽을 병이 낫고 만사가 무슨 뭐 물에 순풍에 돛단 듯이 형통하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을 산다. 자,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 우리도 거룩을 지니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옳은 관계, 바른 관계, 제대로 된 관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을 내 목적이나 내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용해 먹고 뭐 등쳐 먹고 사기치는 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다 죄악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관계 맺는 방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해지고 나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데 그 관계는 더 이상 사람을 내 수단이나 내 이해 관계를 뭐 풀어갈 만한 그런 무슨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옳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과 아내는 어째야 옳은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게 해야 옳은 관계냐는 말이에요. 애가 공부를 잘해야 옳은 관계입니까? 머리가 천재라야 옳은 관계예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옳은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냐는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충족시키는 내 수단과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고 옳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룩하고 다른 인간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로 들어간 것을 흠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완전 무결한 삶이다. 그 사람은 실수도 안 하고 연약함도 없고 초인적으로 살아간다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서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삶의 모습을 흠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 인간관이요 관계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왜 믿냐? 믿음이란 뭐냐?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변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왜 바울이 실루아노나 이런 디모데를 데리고 낯도 코도 모르는 그런 이방 땅에 가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땅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하느냐?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는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는 뭐 부모가 부모인 줄 압니까?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앞에는 보면은 이 저기 1장에서는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양육하듯이 이 2장에 들어와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관계를 맺을 때 새 신자, 새 가족, 새롭게 태어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성품과 아버지의 성품으로 그를 돌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로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다, 위로하다, 경계하다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 권면하다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는 보혜사 성령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그 원뜻은 곁에서 부르다는 뜻입니다. 성령이란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고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의 원뜻은 파라칼레오라는 게 파라하는 곁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이 콜이라는 말이에요. 옆에서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옆에서 부르고 옆에서 불러서 뭐 할 텐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면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부모란 자녀에게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자란 새신자에게 이런 권면하는 존재다라는 게 뭐 잔소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곁으로 불려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가리키고 그를 인도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위로하다는 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를 격려하는 것을 말하는 위로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계하다는 것은 어떤 자기가 하나의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다는 게 무슨 뭐 야 저 나를 속일래나 하고 무슨 뭐 거리를 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의 삶이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사냐? 그게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 사람을 내 무슨 종부리듯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고 그들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로하고 경계하고 격려하고 예? 권면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나한테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다운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우리가 이 뭐 신앙이 그런 면에서 보면 지극히 우리가 단순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세상은 끼리끼리 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찰떡궁합처럼 살아가죠.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취하는 삶을 살 건가, 온통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사람 오래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게 긴 시간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또 무슨 뭐 성경 클래스를 열어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구원의 개념이 이방 세계에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제대로 맞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보이고자 했고 본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그들을 가리켰다, 그게 바울의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뭐가 진실로 이 땅의 큰 기쁨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란 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단 무지개를 봐도 어떤 데는 쌍무지개를 보고 나면 정말 뭐 일생에 가장 큰 행운이나 얻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현할 수 없는 빛을 보았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무슨 격을 낮추는 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신앙을 그냥 내 소원이나 성취하는 나부랭이 정도, 주문 정도로 생각하면 그건 신앙할 길이 없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해 듣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가르친 건 인간이 와서 가르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일어난 변화다, 이 얘기예요. 사람의 말은 정보입니다. 사람의 말은 자기 주장이에요. 사람의 말은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인간의 말로 되어 있지만, 인간의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래야 마치 신인 동형적인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것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을 듣고도 인간으로서의 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뭐라 그러냐? 그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서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사람의 말을 하고 있지 무슨 제가 무슨 다른 말을 합니까? 그러나 제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지만, 아 오늘 설교 좋네, 준비 좀 했구만, 열심히 하네, 그런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도 있을 일이 없어요. 아침에 몸만 왔다 갔다 그냥 부지런히 다리 품만 팔았을 뿐이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골방에 앉아서도 이걸 펴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또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변화란 뭐냐?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변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혁명을 한다, 무슨 정치를 한다 해서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권력을 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권좌에 있는 죄인의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변했냔 말이에요. 그 바울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곧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삶의 모습으로 지금은 빌립보도 가고 베레아도 가고 데살로니카도 가고 아덴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그렇게 가면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원초적이고 지극히 정말 그 뭐 단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전하는 목사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그걸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으면 교회 아니라 교회 무슨 뭐 다른 기관이라도 어떤 종교기관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유교 신자가 되고 왜 이 무슬림들이 저렇게 진짜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요. 알라의 말이라면은 뭐 한마디를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이다. 그 알라 신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도 뭐 알라 아크바르 한마디 하고 또 쥐가 자기 죽고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앙이 별로 없는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무슬림들은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동을 안 하냐고. 자기는 뭐 믿지는 않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예수가 욕을 들어도 하나도 흥분 안 한 당신들 보니까 안 믿는 거 아니냐. 목사인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실 뼈아픈 얘기죠. 우리는 뭐 예수님 욕을 들어도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만큼 사랑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세상인 보기에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욕하면서 먹고 사는 신학자도 있고, 뭐 이 저도 저게 뭐냐 이거죠. 뭐냐. 종교가 아니라서 그래요. 복음은 종교 이상이라서 그래요. 그들이 알겠습니까?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고난은 정상적이다. 지금 바울이 고난받고 다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듯 지금 헬라권에 있는 이 교회들도 동족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참 예수 믿고 나서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들이. 그래서 그 고난들을 갖다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는 이 고난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해를 하게 된 사람이에요.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신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 고난을 이기게 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왕창 받으면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준비하라는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3장 17절인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악을 행해도 고난받아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게 낫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재밌는 표현이죠. 어쨌건 유대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래요. 그래야 그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난 것은 마음이 떠난 게 아니다. 마음은 거기 있다.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마음은 여기 두고 갑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짧은 만남이었고 짧은 복음 전도했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열정과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가고 싶었지만 너희들에게 한 번 두 번 가려고 애를 썼지만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걸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그걸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뭐 사탄이라는 표현만 들어도 에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탄의 밥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적 존재를 부인하고서는 이 세상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 마귀는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을 원래 히브리어로는 사타나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뭐 사탄을 이제 음역을 한 게 사타나스고 뜻으로 푸는 거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디아블로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끊임없이 이간하는 자, 그런 속성을 가진 자들은 아, 저게 귀신의 영을 받았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입만 열리면 딴소리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사람을 이간시키고 끊임없이 사람을 낙심시키고 하는 그 입은 누가 쓰고 있다고요? 사탄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쓰이는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인 줄 알죠. 따라서 우리가 영적 존재에 무지하기 때문에 당해도 당하는 줄 모르고 자유를 잃고 노예처럼 살아가도 노예처럼 사는 줄 모르고 그들이 칼을 들이대고 그들이 목을 자르고 지금 이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사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13장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도 이 디아블로스라는 것과 사타나스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리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가 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어디다 뿌린다고요? 우리의 마음밭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뿌린다는 거예요. 왜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듭니까? 왜 자꾸 탐욕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왜 자꾸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을 부추기냔 말이에요. 생각에 뿌리는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린다.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이란 여러분 가라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한테 욕심이 들면 이놈이 나한테 또 가라지를 뿌리네. 음란한 생각이 들면 빨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놈이 또 나한테 가라지를 뿌리네. 미운 생각이 들면 빨리 눈치를 채야죠. 이 또 가라지를 뿌리는구나. 이걸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사탄이라는 표현도 써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70인 제자들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막 기뻐서 흥분하고 어쩔 줄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영적 존재가 추락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신약은 우리의 영적 세계가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하고 반드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걸 캐치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내 마음밭에서 무슨 영적 전쟁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타 종교에서도 관심법이라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수행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으면 거기 온 우주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압축발이 내 마음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마음만 들여보고 있어도 세상이 이해가 안 됩니까?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한 수 더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마음밭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은 두 가지 악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존재들의 혈투장이요 결전장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누가 손을 들어줘요? 내가 그 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편에 설 건가? 내가 악한 영의 편에 설 건가? 이걸 날마다 결정하는 게 기도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라는 것. 이걸 아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능력 아니겠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누구를 저렇게 미워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꼬리 보기 싫지? 가라주를 뿌렸구만. 이걸 모르니까 당하죠.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원수가 아플까? 어떻게 죽일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너희의 변화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 키워서 뭐가 기쁩니까? 뭘 갚아줘서 기쁩니까? 그 아이가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게 기쁨 아닙니까? 아이가 제대로 커서 사람에게 세상에 폐 안 끼치고 자기 할 도리를 다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아닙니까? 자식들 결혼시켜놨더니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살기만 해도. 옛날에 우리 저 어르신들 그러지 않았어요? 요새는 뭐 가서 효도하는 게 뭐예요? 잘 살면 됐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사는 것, 이웃과 잘 관계 맺고 사는 것, 우리의 관계가 온통 정상화되는 것, 그래야 바른 관계, 옳은 관계, 흠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뭘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으려고 하기에 앞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에 앞서서 이런 정상화된 관계, 회복된 관계, 이게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 오늘 잊지 말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얼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지 않으면 인간관계 안 풀립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제 관계가 먼저 돈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또 각자 일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안에 있는 이 권력적 욕구, 음란의 욕구, 재물의 욕구, 분노, 시기, 질투,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모든 감정들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곁에서 권면하시고 곁에서 경계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끄실 때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갈등의 길을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길 끝에 사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아오니 주님, 생명의 길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 얼마나 특권의 삶인지를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정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지극히 단순하고 쉬운 길을 저희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 따르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는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얼그러진 세상 속에서 얼그러진 관계를 탐닉하는 우리의 헛된 종교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빗나간 모든 종교에 못 박힌 채 참된 신앙의 모습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본의 길 따를 때 영원한 거처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얼그러지는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좁고 협착하지만은 영원한 길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니,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의 길, 온전한 길, 그럴 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